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전성기.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전성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들 부자 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이 문장만 보면 저는 보수 신학에서 비판하는 번영 신학과 또 기복 신앙을 전파하는 목사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자녀 데리고 뭐 정착하기 위해서 왔는데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뭐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선택은 직장에 취직이라도 할 수 있는 한국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은 곧 이 목사의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기복신앙은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성공과 무병장수와 뭐 자손 번영과 같은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을 한 세속적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 헷갈려. 아, 나도 복을 구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게 기복신앙인가? 이게 진짜 신앙인가?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느냐? 그리고 이게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것이 나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느냐? 그게 이런 거예요. 고집불통이세요. 고집불통.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게 왜 안 변하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있어요. 그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들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이게 기복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은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춰.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나쁜 얘기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속이고 막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결국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건데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기복신앙은요. 삶의 변화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이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요. 뭐가 따르겠어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서 비춰보다 보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봐요.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늘 새벽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이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인 게 많은 거예요. 잘못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다 가면서 살다 보니까 내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막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변해간다고.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그 변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막 남편이 먼저 알아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아, 그 전에 저 사람 나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맨날 나쁜 말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꾸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막 싱글싱글 웃고 다녀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요, 큰 부와 성공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부에서 크게 성공하고 큰 부를 갖는 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큰 부를 이루라고 크게 성공하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면 저한테 뭘 줄 거예요? 어떨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저하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큰 부를 이루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또 그의 인격과 삶과 가치와 태도와 같은 내면적인 변화들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블레셋 지방의 큰 부족이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해요. 불신자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어떤 날 보면은 막 제단을 쌓고 뭐 누군가를 섬기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장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아브라함 부족은 처음에 규모가 작았지만 점점 형통하고 점점 강대해져가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면서, 아, 저 사람 뭔가 있구나. 저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강자가 양자를 약자를 약탈하고 몰살시키는 일들이 아주 흔히 있었어요. 때문에 아비멜렉은 점점 강성해가는 이 아브라함 부족과 서로 이게 좀 위기감도 느끼죠. 아, 저희 지금 점점 세지니까, 점점 강대해지니까 위기감도 느껴서 아비멜렉이 아예, 야, 우리 같은 땅에 살고 있고 내가 너한테 호의도 베풀었으니까, 아,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거 동맹을 맺자 이거죠. 서로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고 다른 부족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 서로 돕고 돕자. 그런 동맹관계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다 나타나요. 그게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 후손들을 보통 여러분 이제 구약의 족장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 족장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최초의 히브리 민족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 있고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족장의 혈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 야곱을 또 족장이라 그래요.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의 그 혈통과 또 어떤 장자권의 그 권위를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족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때까지 아마 이들이 살아있거나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삭을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여기도 역시 이삭에게, 아버지와 동맹관계 맺었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맹관계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도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경우도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밧담 아람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던 그런 신앙의 절정을 맡고 있어요. 바로 전에 그 하괄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절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전성기에 불신자인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그때가 가장 부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했던 때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의 믿음의 전성기였어요. 믿음의 전성기에 곧 그에게는 가장 부강함이 그냥 따라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은 항상 함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성기를 국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뭔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있든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방에게 우상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성전을 자주 찾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의 전성기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있으면 갑절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사랑과 갑절의 열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내 믿음의 전성기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갑절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